예, 우리 초대교회 교회 역사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오게 하시고 또 교회를 굳게 예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고난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러나 진리 복음과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서론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씩 자세히 교회 역사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굉장히 박해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전 교회적으로 박해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끝까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따라가서 박해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부분적인 박해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바뀌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박해는 크고 작은 박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생각나는 한 가지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걸 교회 역사적으로도 좀볼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이 얘기는 그냥 어려움을 그냥 없이 해주신다는 것으로 풀기보다는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 끝까지 진리 복음은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오히려 감당할 시험으로 주셔서 피할 길, 즉 진리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과 천국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개인 성도도 그렇지만 교회,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다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 교회가 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세상 환난과 핍박 속에서 소멸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금같이 연단되어 간다는 것. 우리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교회가 이 길을 가요. 그래서 교회가 이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연단되어 가는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참 성도의 믿음은 굳게 해주시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같은 고난이라 그러죠. 불과 같은 시련. 이 불의 과정을 교회가 가게 하심으로써 불순물은 다 버리시고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개인적인 성도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전체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가라지를 태우시고 알곡을 거두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즉, 이 올바른 믿음, 참믿음이 아니었던 자들은 전부 믿음을 버리고 떠나요. 그러면서 알곡으로 주님의 교회를 정금같이 하시고 가라지를 뽑으시는 이런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먼저 일어납니다. 물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완전히 일어나겠지만 그리고 참 알곡들은 더욱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굳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또 고난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드러나게 하세요. 어디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는가? 반석에 둔 믿음은 더욱 굳게 세우시고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은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어나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배교도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안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을 가진 가라지들이 드러나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진리를 어떻게 지키며 싸웠는가, 예수님처럼. 이 역사가 우리에겐 중요한데, 초대교회 때에, 이 들어왔던 거짓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 시대마다 그 당시에 이 어떻게 보면 유행했던 무브먼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짓 가르침의 무브먼트거든요. 거기에 대항해서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지켰는가, 거짓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신경이 만들어지고, 뭐죠?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 모습이 보여지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세 가지 무브먼트가,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뭐 한 가지라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 거짓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서부터 벌써 일어나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의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였어요. 부인하는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고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믿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한 모습이었어요. 벌써 사도 요한 시대 때도 이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가르침에 여러 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그 가르침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아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역사할 때 배웠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실제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가르침.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 초대교회 때 가장 그 컸던 거짓 가르침의 하나였기 때문에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실제로 간단하게만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에 대한 예수님의 성품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구원관까지 다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 그 멤버십 공부할 때 배우셨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건 왜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에 영원한 효력을 주시려면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동시에 왜 꼭 참 사람이셔야 되는 게 중요하죠?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표로 구원을 이루시려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지 사람이 되시지 않고는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는 구원을 이루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성품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왜 헬라 철학에는 그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악한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이 선한데 이 선한 영이 악한 육체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선한 영이 악한 육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참 지식을 가질 때 선한 영이 악한 영에서 떠나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참 지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참 지식은 주로 이들이 어디서 찾았냐면 이 66권 성경이 아니에요. 외경 같은 거 지네들이 만들고 유다복음, 도마복음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만 참 지식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까지 했죠. 어쨌든 첫 번째 초대교회 때 무브먼트 중에 거짓 가르침의 첫 번째는 영지주의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이름은 여러분이 외울 필요가 없지만 그 내용은 참 재밌어요. 몬타니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주처럼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기독교가 막 거기에 휩싸여서 막 몰려갔어요. 이 몬타니즘을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극단적 오순절파라고 보면 돼요. 극단적 순복음 계통의 무브먼이었어요. 즉 뭐냐 하면은 계시가 이제 이게 2세기 3세기 이때 얘기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66권 외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또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 이제 초대교회 사도시대 때 있었던 영적인 은사들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막 거짓 계시들이 막 생겨나고 사람들이 체험주의로 가게 되고 막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 그 몬타누스라는 사람을 가장 영적인 왜? 그런 신비한 체험을 가장 많이 한 그런 가장 영적인 존재로 막 높이고 그런 식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말씀이 아니라 이런 체험에 의해서 이 어떤 영적인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거를 엑스타시라 그래요. 그들 말로는 황홀경이라 그러죠. 왜 이런 체험으로 거기에 갈 수 있다. 막 정신이 없는 거죠. 막 이상한 체험을 하면서 막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 시한부 종말론까지 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온다는 거죠. 날짜를까지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금욕생활을 강요하고 순교를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흘러가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쫓아가요. 참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교회 역사도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는 또 하나의 목적이 이거예요. 반복이 돼요. 그 항상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하고 자, 그래서 요것도 뭐, 요 정도로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의 무브먼트는 영지주의에서 나온 건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있어요. 말시온주의라는 게 있어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가르침도 수많은 사람이 쫓아가요. 말시온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말시온주의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물질은 악하고, 이제 영은 선한데,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천지가 물질이에요, 영이에요?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가르쳤어요. 구약은 참 성경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신약으로 와야만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거기에만 참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것도 전체 신약이 다 성경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 10개만 정경으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나머지 책은 읽어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신약만 성경이고 그 안에서 신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갔죠. 그런데 이 세 가지예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거짓의 공격은 이 세 가지예요. 영지주의, 몬타니즘, 말시온주의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무브먼트의 공통점은 그것이 뭐 진짜냐 가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결론이 뭐냐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의 가르침, 몬타니즘의 어떤 체험주의의 가르침, 계속해서 계시가 있다는 가르침, 말시온주의의 막 성경을 막 지네 멋대로 정경을 만드는 가르침,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66권 성경 말씀을 회방하는 겁니다. 공격하고. 그 66권 성경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그 66권 성경 말씀을 흔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진짜 참 성도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셨어요?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고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66권 성경 말씀인데 그걸 흔들어 놔버리면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고 제가 볼 땐 사단이 정확히 알아요. 그럴듯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함으로써 66권 성경에 둔 믿음에서 흔드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런 무브먼트들이 똑같이 있다고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믿죠. 또 지금 이 극단적 오순절파는 지금도 계시가 있고 뭐 체험으로 가야 되고 황홀경에 우리가 갈 수 있고 뭐 더 무슨 영적인 무슨 어떤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했냐 안 했냐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싸움은 글로 가죠. 진짜 봤는데? 내가 진짜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걸까요? 그것 때문에 진짜 참 믿음이 나는 성경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66권 말씀으로. 왜? 다른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성경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싸움의 결과로 이제 신앙 고백이나 막 그 어떤 크리드라 그러죠. 우리 어파스스 크리드 같이 신조들이 생기고 교회법이 만들어지고 예배의 모범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진리를 지켜가는 쪽으로 자라가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 당시에 참교회와 참 성도들의 믿음은 이런 것이 분명히 아니었죠. 그렇죠. 뭐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도 믿지 않았고 66권 성경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정경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공격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제 교회 회의가 열리고 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계시는 없다는 거죠. Bible is sufficient.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라는 교리를 만들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올바른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리를 무시하면, 이 너무 교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교리가 만들어져 왔고, 왜 우리가 진리 복음을 이렇게 지켜왔는가. 어떤 분들은 교리를 너무 무시해요. 이런 신앙 고백이나 교회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너무 무시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나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교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런 교리가 세워져 왔는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우리의 교리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믿고 있죠? 물론 성경을 믿고 있지만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이라고 믿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느 한순간에 몇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처음부터의 교회 역사가 이제 정립됨으로써 더 나은 교리들이 만들어져 온 거예요, 개혁신앙은. 그래서 이것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 이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몇 분들의 이름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세 가지의 그 무브먼트 세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지주의. 두 번째가 몬타니즘. 세 번째가 말시온주의예요. 예. 다 진리복음을 흔드는 거.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거의 이제 1세기 때는 예수님과 사도의 시대였고 2세기, 3세기 때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보면 되죠. 그때 있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저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저스틴. 우리가 보통 저스틴 할 때는 붙이는 말이 저스틴 마르티라 그러나요? 그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 순교자 저스틴은 이 헬라 사람이었어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어떻게 보면 우리 개혁 신앙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목사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분은 변증가라고 불러요. 즉 변증이라는 것은 뭔가요?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가르침에서 기독교 복음을 방어하는 그런 싸움을 한 사람들을 변증가라 그러죠. 그런데 왜 이분이 변증가냐면 이분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서신과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참 너무 멋있고 너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거짓 고소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가이사를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았고 거짓 고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받은 고소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그런 거짓 고소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고 이 세상 임금이 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다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저스틴도 똑같은 일을 해요. 당시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박해하자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걸 우리가 first apology라 그래요. 첫 번째 변증.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밝혔냐면 기독교인들이 구하는 나라는 하늘나라이지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우리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는 또 가이사를 섬기는 자들이지 우리는 우리의 나라는 이 나라가 이 세상과 아니다. 이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 평화와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살려는 자들이지 세상을 위협하거나 뭐 로마 제국을 뭐 전복시키려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apology, first apology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다시 계속해서 박해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저거는 다 나쁜 놈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처벌을 받고 막 죽임을 당하고 하자 그 황제한테 second apology를 썼어요. 두 번째 기독교 변증. 그래서 이 우리가 구하는 나라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황제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한 가지 쓴 책이 있는데 Try for the Jew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책이었냐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책이 아니라는 것. 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슨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어 결국은 하나의 이 기독교라는 것을 증거를 했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 유대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네들의 39권의 성경만을 가지고 27권의 신약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니면은 로마 제국에게도 그걸 알려준 거였죠. 기독교가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들도 구약의 교회였고 지금은 이제 신약의 교회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곧 교회와 같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뭐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이 부어지셔서 생겨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가 태어날 창조될 때부터 하나 된 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 온 거지 뭐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의 27권을 그 당시에는 사실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2세기, 3세기 때만 해도요. 모든 교회들이 신약 27권을 다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구약 39권을 원래부터 인정했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왜? 외경들이 만들어지거든요. 3, 4세기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하는데 저스틴이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이런 그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죠. 당시에는 27권이 정경으로 분명 인정되었다는 것을 이분의 글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일은 아까 말시온주의라고 있었죠. 말시온을 엄청 반박했죠. 공격하고. 왜? 구약은 무슨 뭐 참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뭐 그런 식으로 신구약의 그 성경을 이제 막 정경성을 막 흔들었던 말시온을 반박하고 신구약 39권 27권만이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쳤죠. 그리고 이러한 그 신앙, 이러한 말씀 선포를 끝까지 싸우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결국. 피 흘려 죽습니다. 채찍에 맞고 목에 베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었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가장 원하던 거였다. 그리고 구원에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분이 이레니우스라는 분이에요. 이레니우스. 이레니우스도 초대교회 때 우리 개혁신앙의 정말 첫 번째 오는 그런 목사님으로 볼 수 있죠. 이레니우스라는 2세기경에 목사였는데 갈릴리 지방 리옹이라는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처음 보이는 조직신학자 아니면 성경신학자였다는 거죠.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중요성은 뭐에 있죠? 왜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교리적으로 만들어질 때 보여지는데 이때부터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벌써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중요성은 뭐가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이 하나된 교리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조직신학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주제별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보는데 죄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에 대해서는 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예수님과 천국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주장했던 게 성경은 점진적인 교리라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때부터 하셨어요. 점진적인 계시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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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그 나비가 처음에는 막 알이었다가 애벌레였다가 막 유충이 되고 번데기를 벗고 막 더 큰 유충이 됐다가 결국은 나비가 돼서 그때서야 확 드러나는 예수님의 영광도 조금 조금씩 구약에서 보여지다가 확 완전하게 드러나는 이런 점진적인 계시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와 약속이었고 신약이 그 성취와 실체와 몸이었다는 그 중심은 그리스도와 천국에 계시다는 이 내용을 그때부터 주장하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너무 멋있는 분이죠. 물론 이분들을 높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좀 교회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당시에 그 이 교회의 최대적이었던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글을 써요. Against all heresy라는 거. 모든 이단들에 대하여 하는 그 이단들을 이제 반박하는 이제 글을 쓰셔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와 싸웠던 대표적인 분이 이레니우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스틴도 그랬지만 이레니우스. 그리고 거의 모든 신약의 외경들이 이제 영지주의를 배경하는 이단들이 만들어낸 책이죠. 근데 이때 이레니우스 때는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 유다복음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유다복음 아세요? 유다복음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유다한테 네가 내 참제자다. 네가 나를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저 별로 알려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유다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 외경들. 전혀 성경하고 없이 그냥 이렇게 외경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지도 않은 대화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그 저기 옛날에 뭐 부처님과 그 부처의 부처님 제자들이 막 선문답하잖아요. 한마디 하면은 막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그런 식으로 이 외경들은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서 얻는 지식이 자기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뭐 부활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게 유다 이 영지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요. 어쨌든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이제 성경의 그 권세를 부인하는 거죠.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 물질을 만들어내고 뭐 너무 잔인하고 뭐 신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사실 이 여호와의 증인도 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죄인을 막 그 진멸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일 수 없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지옥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비슷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레니우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연결해서 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그 신학을 물론 성경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이제 첫째 아담이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구속받을 자기 백성을 위해 새로운 대표, 둘째 아담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풀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멋있죠? 저희도 그렇게 지금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지금까지 나오질 않아요.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 나중에 나와요. 그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삼위일체라는 이제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이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하죠. 이분들이 하나가 돼.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안 나와요. 왜? 왜 안 나올까요? 이때는 아직 삼위일체에 대한 뚜렷한 공격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후에 시작이 돼요. 성령님 하나님 아니다. 뭐 예수님은 참 하나님 아니다. 만들어낸 하나님이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런 주장이 이제 이후에 3세기 4세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또 잡혀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영지주의의 대표격이었던 말시오니즘, 아까 말시온주의라 그랬죠. 성경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도 올바로 인정 안 하는 것. 또 하나가 도세티즘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뭘 믿어? 영지주의인데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도 실제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가르쳐요. 여기에 대항해서 끝까지 싸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모든 거짓 가르침들이 성경의 진리를 고백하고 공격하고 복음 위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벌써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싸움을 우리 개혁신앙에서 싸우셨던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도. 예. 다음 시간에 몇 분을 더 연결해서 볼게요. 클레멘트, 오리겐, 뭐 터툴리안, 카프리안, 그 다음에 영지주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교황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왜 교황이라는 이런 권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로마 이 천주교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교회가 가고 있었는데 세상과 권세를 잡은 교회가 괴물처럼 중세시대를 장악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참교회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 다음 시간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교회 역사 쓰시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빨리 초대교회 끝나고 중세 근세교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역사를 이렇게 배움으로써 예, 제가 기도하고 최사님이 해주십니다. 예. 제가 짧게 하고요. 최사님. 예, 이렇게 말씀 안에서 배워주신 교회 역사 저희도 잘 붙들고 저희도 진리복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